동안이냐 노안이냐를 결정짓는 것?
머리숱?
대한민국 대표 탈모 전문 기업은?
해온수 13만의 탈모닷컴?
탈모닷컴에서 직접 개발한 프로페셔널 탈모 방지 샴푸는?
아, TS 샴푸!
늘어진 두피 모공을 꽉! 단 한 올의 모발까지 꽉! 사용할수록 풍성해지는 나의 모발! 이제 탈모 고민 끝! TS 샴푸!
안녕하세요. 주간 홍키 12월 1주차 방송입니다. 저는 글쓰고 진행하는 김홍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대단히 식상한 이야기입니다만 2014년도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늘 그랬듯이 이번 방송도 거두절미하고 보내드립니다. 앞으로 몇 주간 연말 특집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참 어처구니 없으시겠지만 올 한 해 여러분이 만나셨던 예능, TV 드라마, 영화, 만화, 문학, 그리고 인물 중에서 가장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항목을 선정해본 제 멋대로의 시상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심사 기준 역시 제 방송이 늘 그랬듯이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이름하여 2014년 주간 홍키 어워드 첫 번째 시간, 예능 TV 드라마 부문입니다. 네, 2014년 주간 홍키 어워드 TV 예능 부문입니다. 올 한 해 방영된 수많은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 어떤 한 프로그램이 아닌 그 프로그램의 한 에피소드에 상을 주고 싶습니다. 지난 11월 29일 방영되었던 MBC 토요일 예능 무한도전의 극한 알바 편 중에서 박명숙 씨가 63빌딩 창문을 닦는 장면이 저에게는 2014년 예능 프로그램 최고의 한순간이었습니다. 이날 에피소드에는 두 가지의 우수함이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예능으로서의 본질적인 재미입니다. 이날 방송은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6개월간 본 무한도전 중에서는 가장 재미있었습니다. 사실 높이에 대한 공포는 보편적인 것이죠. 아득한 높이에 부들거리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는 멤버들의 모습은 오버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시청자들은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오만상을 찌푸리면서 이날 방송을 봤습니다. 이런 원초적인 공포를 건드리는 상황에는 사실 별다른 연출과 편집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밑을 내려다보는 멤버의 등만 한번 툭 치는 정도로 얼마든지 예능적인 재미는 생산될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멤버들에게 속아서 혼자 곤돌라를 타고 하강하는 박명수 씨 그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재미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날 방송에는 예능에서 보기 힘든 영상적인 미학까지 있었습니다. 건물 외벽에서 곤돌라에 탄 박명수 씨가 내려오고 그것을 건물 안에서 바라보는 각층 사람들의 모습이 흥겨운 음악과 함께 병렬적으로 배치되었던 그 쇼트들은 주로 재난 영화에서나 볼 수 있던 그런 쇼트들이었습니다.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에피소드에 우수했던 점은 이 무한도전이란 프로그램이 노동을 바라보는 시각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여느 예능 프로그램이 빠지기 쉬운 함정들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감성입니다. 사실 노동은 노동일 뿐이죠. 이를테면 굳은 일을, 사람들이 마다하는 일을 함으로써 노동의 소중함을 깨닫자는 식의 태도들은 일종의 기만에 가깝습니다. 이날 무한도전의 카메라는 이 아르바이트를 그러한 방식으로 담지 않았습니다. 단지 63빌딩에서 창문을 닦는 일은 팔이 아파서 힘든 일일 뿐입니다. 무한도전은 그 위험함을, 고생을 방송으로 애써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팀장은 이 직업의 매력을 높은 곳에서 서울 경치를 바라보는 재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곧 높은 급료란 점도 이 직업의 매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높은 것보다 돈이 더 무서운 거죠 란 멘트는 올해 예능 프로그램을 통틀어서 들을 수 있었던 가장 통찰적인 대사였습니다. 그러나 무한도전은 이런 짐짓 무거워질 수 있는 멘트마저도 그저 유쾌하게 풀었을 뿐이었습니다. 박명수 씨가 쉬는 시간에게 아르바이트하는 그 팀장에게 자 지금부터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 알지? 방송 알지? 라며 뜬금없이 감성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팀장이 본인이 연극을 했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기 시작하죠. 화면 비율도 극장용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이 대화는 곧 종료됩니다. 박명수는 본인이 생각해도 너무나 뜬금없다는 듯이 웃습니다. 마치 블랙 코미디의 한 장면 같습니다. 말하자면 이 프로그램에서 노동과 방송적인 어떤 것을 대하는 태도는 대단히 쿨해 보였습니다. 연극을 하는 행위와 63빌딩 창문을 닦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사실 다를 바가 없는 그저 노동일 뿐이란 것입니다. 만약 이 방송에서 연극을 접고 꿈을 접고 험한 일을 했어야 하는 그의 속사정과 눈물이 등장했다면 어떤 그런 연출은 사실 싸구려 감성팔이라고 비난받기 이전에 연극과 63빌딩 창문을 닦는 두 행위, 두 가지 노동에 자신도 모르게 뭔가 모를 직업적 귀천의 잣대를 들이댄 셈이 됩니다. 무한도전은 그런 것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방송에서 들려주는 것은 나중에 민서에게 63빌딩 저거 아빠가 창문 닦았다고 자랑해야지 라는 박명수의 말과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관심 가져주는 거 처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팀장의 말을 그저 들려줄 뿐입니다. 시청자들의 사고와 시청자들의 감상을 방송이 대신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서늘함이 좋았습니다. 온갖 국내외 자연의 풍광과 주위 환경들, 심지어 염소까지 끌어들이고 온갖 자극적인 자막과 현란한 편집으로 예능적인 재미를 쥐어 짜내는 나영석 PD의 프로그램은 저에겐 다소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의 취향은 TV 드라마 부문의 심사에도 적용되었죠. 2014 주간 홍키 어워드 드라마 부문입니다. 완벽한 드라마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떻게 텔레비전이라는 하나의 기계에서 나오는 영상과 이야기의 깊이와 수준이 이렇게 판이하게 다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연 저에게는 올해를 떠나서 최근 3년 동안 최고의 드라마였습니다. 안판석 PD, 정성주 작가, 유아인 김희애 주연, 밀회였습니다. 안판석 PD는 한국 드라마에서 보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는데요. 한국의 TV 드라마 풍토에는 작가와 PD 그리고 배우까지 이들 모두가 유혹당하기 쉬운 수많은 그다지 아름답지 않은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이 인물들은 이 요소들과 타협하고 있습니다. 쉬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라마 미생을 깠던 이유 역시 이것과 같습니다. 원작 웹툰에 비해서 너무나 쉽고 너무나 안이한 선택만을 연이어 했기 때문입니다. 제 눈에는 올해 한국 사극의 새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받는 정도전 역시 대부분의 사건을 그렇게 쉽고 안이하게 해결한 드라마로 비춰졌습니다. 저는 이 쉽고 안이한 해결 방식을 함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일반 시청자들이 이런 함정에 너무나 길들여져 있는 나머지 이 함정을 좋아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함정은 클리셰라는 이름으로 한국 드라마의 산업과 결부되어서 고착되어 버렸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외주 제작이 보편화되면서 이 고착은 더욱더 끈끈해졌습니다. 안판석 PD는 한국의 드라마 현장에서 타협하지 않는 이야기와 화면과 인물 그리고 연기를 보여주는 정말 몇 안 되는 인물입니다. 이번 드라마 밀회는 제 기준에서는 하얀 거탑보다 좋았습니다. 이 드라마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이 밀회란 드라마가 유아인과 김희애의 불륜을 다룬 이야기다 라는 것일 텐데요.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드라마에서 유아인과 김희애의 사랑은 어떠한 기능적, 도구적으로 작용하는 사건일 뿐입니다. 이 드라마의 줄거리를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문법으로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밀회는 김희애가 괴물에서 보통의 인간으로 변화하는 이야기입니다. 안판석 작가는 이 주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음악과 피아노와 음대사학재단 이야기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아마추어 연기자들을 등장시켰습니다.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그들의 연기는 놀랍습니다. 드라마의 줄거리는 이야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드라마가 김희애와 유아인이 몰래몰래 알콩달콩 연애하는 내용이었다면, 그리고 천재 유아인이 진정한 피아니스트로 온갖 시련과 고난을 거쳐서 거듭나는 그런 줄거리였다면 얼마나 쉽고 즐겁고 재미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드라마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혹은 그렇게 흘러갔지만 작가와 PD는 그것에 큰 관심이 없는 듯 보여졌습니다. 이야기는 후반부로 갈수록 김희애의 복수극처럼 흘러갔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김희애가 맡은 오혜원이란 인물은 겉으로는 우아하기 그지없는 상류층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실은 예술재단과 서한그룹의 노예 혹은 충직한 개와 같은 역할을 도맡고 있습니다. 마치 군사정권 시절 중앙정보부 직원들을 방불케 합니다. 그녀에게 자유의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2중 3중의 스파이 노릇을 그룹 회장 부부 사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인이 그 세계로 끌려 들어갑니다. 그런데 유아인은 이 세계에 완전히 발을 담그지 못하죠. 그리고 그녀에게 제발 그 추악한 세계에서 빠져나오라는 메시지를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전달합니다. 이것이 밀회라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아직 이 드라마를 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스포일러를 자제하고 말씀드리자면, 이 오혜원이란 인물이 마지막 회에서 코를 골면서 자는 신이 있습니다. 순결해지기 위한 저항이 성공한 것을 의미하는 쇼트인데요. 그런데 이 성공이 또 좋게 좋게만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이 씬은 직접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더군다나 이 드라마에서 거의 모든 연기자들은 이 드라마에서밖에 볼 수 없었던 연기를 합니다. 대사가 놀라울 만큼 압축적이고 화로처럼 살아있기 때문이 그 첫 번째 이유일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배우들이 처음 접하는, 드라마로서 영화로서 처음 접하는 그런 상황만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유아인과 김희애의 연기 앙상블은 TV에서 보기 힘든 종류의 그런 수준의 것이었습니다. 클래식 연주자들로 이루어진 이 아마추어 연기자들은 관습적이지 않은 본인들 현장의 공기와 현장의 질감을 재현한 그런 연기를 보여줍니다. 대본은 단역 한 명 한 명에게도 정확한 캐릭터가 부여되어 있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명민하게 보여줍니다. 이 드라마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 중 하나는 조선족 식당 아주머님이 불같이 화를 내는 씬입니다. 이 씬은 이 드라마의 작가와 PD가 아, 인간이 무엇인지, 사람이란 존재가 무엇인지,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가장 바람직하게, 온당하게, 폭넓게 파악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강렬한 느낌을 저에게 심어준 그런 씬이었습니다. 아직 미처 이 드라마를 챙겨보지 못하신 분이라면 먼저 부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 드라마를 몰아서 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한 회씩 느긋하게 감상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런 감상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2014 주간 홍키 어워드 예능 TV 드라마 부문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저는 글쓰고 진행하는 김홍기입니다. 감사합니다.